이를 기도와 헌으로 이루어간 선한 민자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복주시며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참석하면서 참 기쁨이 큽니다. 제가 3년 전 2021년 10월 5일날 이방면에서 여러분과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3년 지나서 다시 만났는데요. 기억나는 얼굴들도 있으시고요. 또 저도 이제 늙어가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기억에 안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 한 형제자매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이죠. 그게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 뭐라고요?
당신의
오늘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주인공은 누구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선교 현장의 이야기와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선교 현장 이야기부터 나누죠. 인도 차이나 반도는요, 인도와 차이나를 사이에 둔 5개 반도 국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를 총칭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실까요?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역은요, 전도 폭발 훈련입니다. 올 11월 달까지 4개국에서 몇 명을 전도했다고요? 4,088명. 그리고요, 전도를 하는 사람, 전도 훈련을 이끌면서 강의한 사람을 851명을 훈련시켰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이, 이거는 각 교회에서 13주 하는 훈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 본부에서 5일간 집중 훈련하는 훈련을 4개 나라에서 몇 번이면 52주 동안 했습니다. 거의 한 주도 쉬지 않고 훈련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일 베트남 병원 전도팀입니다. 암 병원 전도팀이 올 한해 11월 달까지 개인 전도를 통해서 1,832명 전도했습니다. 작년 기록을 이미 12월 달로 뛰어넘게 되겠죠. 아직 12월 보고는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올 8월 1일부터 병원 전도팀이 하나가 더 생겨나서 이 팀은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고요. 양육한 사람들을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이 암병원이 베트남 다낭 이하 5천만 명을 커버하는 병원입니다. 한번 전도 나갈 때마다 50명 정도를 전도하고요. 그 중에서 양육한 사람이 베트남 전역으로 퍼져나가는데 베트남 시골 지역은 교회 없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꿈을 꾸고 제대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실래요? 베트남 이야기입니다. 가마오 칸만 웅산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7년 전에 지었던 교회인데 공안 사무실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7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7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다 부서진 걸 작년 12월에 공안 사무실에서 두달 내에 이전하라고 허가를 내줬어요. 기적적으로 또 헌금이 들어와서 모금해서 교회를 새로 보수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2월 1일부터 넘어보실래요? 헌당 예배, 그리고 다음 장에 헌당 예배를 마치고 찍은 사진입니다. 또 10만 명 정도 되는 지역에 크리스찬 교회가 딱 3개 있습니다. 15 지역에.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공임받고 나서 거의 한 주에 한두 명의 새신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칠군 웅산교회 저희 사역 본부입니다. 10주년 기념 예배를 3월달에 드렸습니다. 같이 드린 예배고요. 침례식도 세례식도 같이 했습니다. 너무 맛있으시네요. 질문, 홍산교회 숫자가 작은데 지금 교회에서 8개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교회가 당락계약에 있는 교회, 시골 지역에서 교회를 프로젝트로 지금 4년째 또 진행하고요. 매달 한 번씩 올라가서 전도하면서 훈련합니다.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계속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이 이벤트를 통해서 17명이 전도됐고 5명이 지금 침례받고 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병은 전도팀들 한번 보시래요. 1팀, 2팀이 같이 모여 식사한 장면입니다. 성탄 예배를 12월 12일 날 드렸습니다. 전도 북한 훈련 계속 장면들이 나옵니다. 넘어가주시면 되고요. 다양한 종류의 전도 북한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을 훈련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또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신학교 베트남 선교가 친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역이고요. 라오스 사역입니다. 라오스 팬데믹 전 중에 지었던 라오스 남해 시일의 교회가 올해 2월달에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헌당 예배 그때 사진, 라오스에서 훈련하는 사진들입니다. 전도북한 훈련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새로운 훈련을 가서 배워서 번역해서 새로운 훈련을 진행하고요. 라오스 루앙 하방에 올 7월 1일 날 센터를 준비하고 이 센터를 통해서 내년에 중국 남북 훈민까지 사역을 들어가게 됩니다. 시국 캄보디아 사역입니다. 캄보디아 전도북한 훈련을 통해서 캄보디아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 태국의 수린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브리람이라든지 그 다른 지역까지 넘어가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주시고요. 이 많은 사역들이 누가 하셨냐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현지 형제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52번에 있었던 각 지역의 훈련에 저희들이 참석할 수 있었을까요? 올 한 해 제가 훈련에 참석한 건 5번도 되지 않습니다. 5번 정도. 누가 한다고요? 현지 형제 자녀들. 그렇죠? 제가 하면 이렇게 넓은 지역에 많은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하도록 하는 것. 그게 저희들의 선교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래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당신의 온전 주인공은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 신구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이죠. 우리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신약의 모습 내려보면 오셨다 두 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책이든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죠. 그런데 오늘은 주인공이 아닌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탁월한 엑스트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노아, 그 중에 오늘은요 세례 요한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또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요한복음 3장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를 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바로 앞에 나온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요? 니고데모와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서요? 유대 땅에서 함께하면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23절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한번 읽어주시고요. 이상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요한은 끊임없이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할 사람, 그분을 소개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오셨으면, 예수님을 소개했으면 사역을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요, 그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러면요, 똑같은 사역이 비슷한 지역에서 같이 일어나는, 어쩌면 사역의 충돌, 딜레마가 일어난 장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침범해서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까? 아니면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스탑해야 되는데 스탑하지 않고 계속 사역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성경 본문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음 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한이 아직 복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요한이 사역을 언제 그만뒀나요? 복에 갇힐 때까지. 복에 갇힐 때까지 요한이 하는 사역은 뭐죠? 저분이 그리스도시야. 저분이 내가 끊임없이 소개했던 그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죠. 우리 옆에 새로운 교회가 들어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저 비슷한 사역이 집사님들 사이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충돌인가요?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 영원한 구세주라는 걸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의 포커스는 교회 성장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에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다. 세례요한은 언제까지 사역해야 되죠? 하나님이 사역을 멈추게 하는 순간 내지는 모든 사역이 사역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에 끝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미주의 한인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왜죠? 더 이상 한국에서 유입이 없습니다. 한인들이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한인교회 사역을 언제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죠? 더 이상 사역하지 말라는 그날까지는 끊임없이 사역하는 겁니다. 뭘 목표로요? 하나님 나라 박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전하는 일에 포커스 맞춰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닌가요? 끊임없이 진행되는 이야기 24절은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또 하나 전해줍니다. 요한과 예수님께서 만난 장면들이 있었죠. 어떤 만남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오셨을 거. 그리고요, 요한 복음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왜 세례를 베푸냐라고 할 때, 내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계속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는 순간, 갑자기 우리 상상에 이상한 장면이 하나 터졌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날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요, 빌립을 소개하고 나다나엘을 소개하고 수많은 사람이 줄줄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사건들도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생각은 뭐죠? 끊임없이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의 시선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맞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세례를 주고 함께했던 제자들을 소개했던 장소가 어디였었나요? 요단강 건너편 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지금 어디로 옮겼죠? 살렘 가까운 에브론으로 옮겼습니다. 왜요?
물이 많은데
세례 주기 좋기 때문에 자기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사역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뜻이 있으면 이 자리에 계속 있게 하실 거고, 하나님 뜻이 있다면 물이 많은 곳으로 또 옮기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어디에 달려있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권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일 뿐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 한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여러분 지금 이야기가 잘 생각하시며 보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랍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득이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리포트합니다. 맞죠? 뭐라고요? 선생님! 선생님이 그리스도라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조건을 통해서
주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갑니다. 이게 단순한 리포트였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반대 주편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불안, 초조, 위기감, 어떤 경우에는 질투의 심정까지 있으면서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장면이죠. 아닌가요? 요한이 예수께서 근처에서 세례를 주고 있고 사람들이 그로 다 몰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니까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에 있는데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요? 자기들에게 닥쳐온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쓰이니까 그걸 갖고 예수,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진 않나요? 그죠? 그런데 27절. 요한이 이 일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한번 읽어보시네요. 요한은요, 뭐를 이야기하냐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가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걸로 제자들에게 답이 됐을까요?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반드시면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죽은 날 자는 너희입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제자들의 문제 제기에 답을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을 질책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제껏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야기했잖아. 그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의 사이에 뭔가니까 그분이 그저
주인공이고
우리 선생님은 그분의 앞길을 준비하게 온 사람일 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증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하라고요? 저분이 주인공이시다. 저분이 주인공이시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너희가 그 일은 하지 않고 왜 지금 딴지 거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뭐라고요? 사역의 방향을 잘못 세웠다. 너희들이 생각의 방향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앞날만 지금 생각하고 있다.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말하면서 너희 마음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너희들의 앞길밖에 없다. 28, 그 소리입니다. 식구를 치는 전 신랑이나 신랑의 음수가 주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질투의 감정에 떨고 그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을 때 세례요한은 어떤 감정에 충만해 있었습니까? 기쁨. 그리고요 내가 주인공의 목소리를 들었어. 주인공의 사역을 보고 있어 라고 하는 그 기쁨과 소망에 지금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던지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30절에 위대한 고백을 던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나의 아기고 나는 이스라엘의 아기라.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해보죠.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나는 세례요한의 삶이 멈추는 것이 맞느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 자,
세례요한이 주는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회개의 세례이면서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어떤 세례였죠? 성령의 세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겉모양은 똑같은 모양으로 보이는데 같은 사역입니까? 다른 사역입니까? 똑같은 세례인데 세례의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같아 보였던 사역이 같은 사역이 아니라 어떤 사역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사역. 똑같은 목표를 향한 다른 사역이 진행된 겁니다. 사역의 충돌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볼 때요, 우리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런데 사실은 뭐라고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착각하고 삽니다. 우리가 주인공을 믿으려고 하네요. 교회 안에서도 스팟을 라이스를 받으면요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오늘 퇴직 임명식이었는데 임명해주면 열심히 일하고, 임명 안 해주면 그때부터는 파업하고, 그죠? 그런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누구 손에서? 파업한 사람은 손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충성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옛날에 했던 일을 지금도 계속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는 걸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사로 충성한다고 뭐죠? 작년에 했던 교사를요 올해 또 하고, 올해 한 교사를 내년에 하면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안 하면 충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이야기를요 열심히 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올해 교사로 일했는데 그 목사님이 내년에는 구역장도 같이 하러 갑니다. 그러면요 그 교사와 구역장을 내년에 두 개 계속 해가는 게 그게 뭐죠? 그게 충성입니다. 오늘 사역 현장에서 나타난 이야기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한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끊임없이 진행했습니다. 비록 주인공이 아니지만 주인공을 소개하는 사역을. 그리고요 두 번째, 사역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다녔습니다. 맞죠? 그죠?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배역을 최선을 다해 수행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그만두고 부르는 순간까지, 아니면요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권위로 세우신 목사님이 사역 그만두라 할 때까지 여러분 사역하셔야 합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요 사역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찾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직접 하셨나요? 아니면 위임하셨나요? 제자들이 위임하시죠. 그러니까 계속 확장되죠. 그렇죠? 우리도 사역을 이제까지 잘한 거는요 맡기고 새로 다른 사역을 개척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지만 주인공을 빙대기 위해서 개척해야 합니다. 저희 사역은 끊임없이 한 사역을 현지인들에게 위임하고 새로운 일을 개척한 사역입니다. 올해도 새로운 일들을 개척했습니다. 전도팀 하나를 더 만들었고요. 라오스에 센터를 개척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전도폭발 훈련을 하게 만들었고요. 선교 보고에는 없지만 중국과 북한으로
거의 10만 건 가까운 선교를 보냈습니다.
내년에 무슨 일을, 그리고요 저희 선교사 후임자들을, 새로운 선교사들을 26일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면서 모든 사역을 보여주며 사역 위임을 시도합니다. 내년에는 중국 쿤밍으로 개척도 합니다. 내년에는요 미얀마로 재개척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일을 계속할 때는 에너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요 잘하는 것, 너무 익숙해진 것에 대한 매너리즘을 걸고, 그거는 새로운 서리 집사님들에게 목사님과 상의해서 위임하고 새로운 일을 끊임없이 개척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가진 낙이 뭡니까? 미국에 왔는데 저는 지난 4년 동안 기스탄 질병 때문에 3번 개복 수술을 했습니다. 올해도 6월달에 수술했고요. 23cm에서 수술했고 21일 만에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날들 하나님 앞에서 상급 하나로 다 쌓고 가는 것. 저희들 건강이 오늘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상태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것들을 이제 우리의 영원한 본향, 그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로